네, 지금 이 시간에는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주님께서 모세를 보자 하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스라엘 자손 곧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희 발바닥이 닿는 곳은 어디든지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 큰 강인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햇사람의 땅을 지나 서쪽의 지중해까지 모두 너희의 영토가 될 것이다. 네가 사는 날 동안 아무도 너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하였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굳세고 용감하여라. 내가 이 백성의 조상에게 주기로 한 맹세의 땅을 이 백성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사람이 바로 너다.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씌워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네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네가 성공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아멘. 우리 말씀을 위해서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이 오늘부터 여호수아의 말씀을 펼치고 주님의 뜻을 기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이 책에 쓰여진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주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의탁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부터 우리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 여호수아서에 대한 애정이 있습니다. 이 책에 기록된 이제 광야 2세대, 그러니까 가나안 1세대의 그 순종의 모습, 그 믿음의 모습이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를 살피는 동안에 우리에게 정말 아름다운 도전이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제가 이 책을 이제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모세에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제2대 지도자이죠. 여호수아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정복이라는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서 그 땅을 쟁취하게 하는데 아주 긴히 사용하셨던 아주 정말 하나님께 중요한 그런 리더였죠. 뭐 모든 리더들이 다 중요하겠지만 여호수아에게는 그런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 역사를 이 세상에서 처음 시작하실 때 부르신 인물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세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약속은 뭐냐면 내 후손이 큰 민족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후손이 많아질 거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너와 내 후손이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영어로는 a blessing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들을 통해서 복이 흘러가게 하는 그런 통로의 역할로 사용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죠. 세 번째 약속은 뭐냐면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는 약속이셨습니다. 지금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들어가려고 하는 그 땅, 이제 그 땅을 주겠다라고 하신 말씀이었어요. 이 세 가지의 기도, 이 약속은 성취가 이렇게 한 시간에 한 시점에서 딱 같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시간차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단계적으로 이 약속들이 성취가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은, 그래서 민족으로 세움을 받는 것은 출애굽기에서 시내산 아래에서 그렇게 언약이 체결되면서 민족으로 세워지게 돼요. 그 다음에 또 몇십 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을 쟁취하는 오늘 여호수아의 지금 이 시점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하신 약속은 한 500년이 걸린 다음에 지금 이루어지는 그런 성취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그 야곱이 그 열두 아들을 낳았는데 열두 아들이 다 장성해서 결혼해서 아기를 낳고 했을 때 이들이 다 어떤 이유로 이제 가나안의 땅에서 이집트로 이주를 가게 되죠. 이제 뭐 요셉 팔고 뭐 이런 복잡한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재밌는데요. 그런데 그런 이유로 해서 이집트 이주를 가는데 이들이 거기에 정착해서 400년이나 살게 됩니다. 430년이라고 이렇게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데 400년 정도를 거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많은 자손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큰 민족으로 번성하게 됐죠. 수백만 명이 된 거예요. 열두 아들과 가족은 한 70명 정도였는데 400년이 좀 넘고 나니까 몇백만 명이 된 것입니다. 그때 이제 종살이를 하고 있었던 그런 처지에서 모세라는 인도자가 나타나서 이들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죠. 그래서 그 광야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하게 됩니다. 이런 그 여정이 담겨져 있는 책이 성경에서 창세기, 그 다음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오늘 보시는 이제 여호수아서까지 여섯 권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으로만 드리면 조금 좀 효과가 떨어질 것 같아서 좀 지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세계 지도인데요. 중앙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저기 보이시죠? 위로는 유럽, 오른쪽으로는 그러니까 동쪽으로는 아시아, 그리고 남쪽으로는 아프리카. 그래서 그 교통의 요지 중에 요지예요. 저기가 굉장히 중심성이 있는 그런 지형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 이제 벌어진 이 부분을 통해서 벌어진 일들이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 그것을 오늘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지도를 보면 왼쪽에 애굽이라고 되어 있는 데가 이집트예요. 그 다음에 중간이 광야, 그리고 광야를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것이죠.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과 그 아들들 그리고 그 가족들이 이 애굽으로 이주를 했는데 그 애굽의 어떤 땅에 이주를 했냐면 위에 보이는 저희 지금 고센 땅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게 창세기 후반에 나오는 이야기로 이렇게 나타나 있죠. 그리고서는 이제 400년이 지나면서 큰 민족이 되었고요. 큰 숫자가 되었고요. 이들을 이제 모세가 이제 이 애굽에서 구원해낸다. 구출한다. 출애굽시킨다. 라는 이제 그것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딱 알고 있는 사건이 뭡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죠. 이쪽이 홍해입니다. 홍해는 사실 이렇게 가위자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 광야를 품고 이렇게 길게 양쪽으로 이렇게 뻗쳐져 있는데요. 그 홍해의 이제 서쪽 부분인 것입니다. 그것도 좀 더 위쪽이고요. 북쪽이고요. 여기를 통해서 이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이시는 저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시내산입니다. 저기가 호렙산 시내산이라고 하는데 그 시내산까지 이제 두 달 정도에 걸쳐서 가게 돼요. 두 달 정도에 그 걸쳐서 가게 된 그런 그 여정을 담은 책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서 한 13개월을 머물게 됩니다. 그동안에 이들은 이제 그 근처에 이제 텐트를 치고 거기서 이제 야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이제 시내산을 오르락내리락 수도 없이 하면서 이제 십계명 받고 또 율법을 듣고 또 그 와서 가르쳐주고 또 올라가서 또 받고 뭐 이렇게 해서 13개월을 보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그 귀한 선물을 받고 그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하는 그 곳이 시내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과 율법들을 잘 정리해 놓은 책이 무엇입니까? 레위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13개월 지난 다음에 이들이 하나님과 이제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세워주신다라는 그 약속에 정말 기꺼이 응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따르며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우리도 애쓰고 그리고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언약 체결을 맺고 그리고 이제 광야로 나아갑니다. 광야로 나가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한 것이에요. 근데 이 광야로 들어가서 이제 너무나 많은 일을 겪게 돼요. 그래서 거의 한 38년을 저 지역에서 이제 방황을 합니다. 그런데 한 38년 정도 되는 시간에 일어난 일을 적은 책이 민수기입니다. 근데 이 민수기에는 출애굽 1세대, 그러니까 광야 1세대와 또 이제 수십 년을 살면서 자손을 보았으니까 2세대가 나오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1세대와 2세대가 함께 공존하는 책입니다. 그 1세대로부터 2세대로 변환되는 그런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민수기에서 나타난 그 광야에서의 사건들, 그거를 통해서 결국은 이제 가나안 땅 가까이 갔습니다. 어디까지 갔냐면 여기 모압 땅까지 갔습니다. 이 모압 땅에는 모세가 죽은 느보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느보산에 이제 이렇게 진을 치게 됐어요. 이때 모세가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 말고는 다 갔지만 근데 2세대가 그만한 숫자만큼 딱 지금 그 앞에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아름다운 생명을 피워내며 살아야 될 텐데 하는 그런 이제 영적인 절박감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압 광야에 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리고 긴 설교 말씀을 주게 됩니다. 이 설교 말씀이 담긴 책이 무엇입니까?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말 그 모세가 전하는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레위기에서 받은 말씀을 재해석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의 소중함을 이 백성들이 다 같이 공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잘 무장이 되었어요. 그럼 이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들어가라 라고 하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돼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려면 위에 갈릴리 바다로부터 남쪽에 사해를 잇는 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려면 요단강 가장 가까이 근접해서 지금 준비를 하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겠죠. 그 장소, 가까운 장소 중에 시딤이라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여기 나옵니다.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시면요. 제가 이 지도를 카피해서 밖에다가 저 준비를 해놨거든요. 가시면서 한 부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시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넘어가야지 하는데 요단강을 이제 건너가야 되는 바로 이제 그 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서 1장을 읽었는데 지금 이 말씀을 여호수아가 들은 장소가 바로 이곳 시딤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여호수아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여호수아서 1장, 2장, 3장 이렇게 가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그런 설명이 이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지금 굉장히 새로운 역사의 장이 열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보다도 이 약속의 유업의 땅 하나 바라보고 그리고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정말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근데 막상 그 땅이 자기들 눈앞에 딱 보이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야, 저거 우리가 들어가야 될 땅이구나 하고 기대 반. 그런데 저 속에는 지금 아직도 왕성한 다른 민족들이 살고 있는데 이 민족들을 우리가 어떻게 싸워서 이기지? 어떻게 저 땅을 우리가 받는다라는 말이지? 하는 우려 반으로 좀 혼동스러웠을 거예요. 이 땅이 과연 우리의 땅일까? 그런데 맞아요.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주시겠다고 한 땅이 바로 그 땅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하신 때로부터 지금 500년이 지나서 이 지금 남자만 60만, 장성한 남자만 60만, 모든 백성 뭐 몇백만이 지금 그 앞에 이렇게 딱 서서 이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감동스러웠겠죠. 우리는 좀 상상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사람들은 정말 그 상황이 얼마나 정말 새로운 마음이었고 그리고 정말 떨림이 있었을까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정말 가히 또 짐작도 못할 것도 아닙니다. 그런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1장에서 말씀하신 것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나눠보면 첫 번째 것은 3절, 4절에 이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제 들어갈 가나안 땅이 내가 주는 땅이다. 내가 너에게 주는 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발바닥이 닿는 곳, 그러니까 가서 이제 싸움이 있는 곳에는 모두 너희에게 이것을 준다. 라는 그런 확약의 말씀으로 이제 시작을 하십니다. 5절에 보면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과 같이 라는 말씀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얼마나 아끼셨으며 또 존귀하게 대하셨으며 그와 함께 하셨으며 그에게 능력을 주셨고 그리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주는 그 힘이 바로 모세의 지도력에서 왔다라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을 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희와도 함께 하겠다라는 이 말씀은 엄청나게 큰 위로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 힘을 얻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시는 임재 약속이 재확인되니까 정말 감사와 기쁨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말씀의 내용 속에서 우리 두 번째로 볼 것은 뭐냐면 굳세고 용감하여라. 그러니까 개혁개정에는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두 번 나옵니다. 그리고 7절에는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용기, 용감, 뭐 이렇게 담대함, 뭐 강함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격려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자 그럼 굳세고 용감하여라. 무엇에 굳세고 용감하라라는 말씀입니까? 얼핏 그 상황을 생각하면 이제 전쟁이 워낙 두려울 테니까 그 전쟁에 앞서서 갖는 그 두려움을 좀 떨쳐버려라. 그리고 좀 강하고 담대하라. 저 전쟁에 대해서 담대하라라는 말씀으로 듣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문장을 잘 읽어보면 용기를 내라. 무엇에 용기를 내는가?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는데 용기를 내라. 이것이죠.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되면 그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갈 때 거기에 이제 몰두하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이 해결의 방법을 너무 절박하게 모색한 나머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도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좀 더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거는 괜히 인생에 뭐 좀 뭐 신앙적인 멋을 추구하는 악세사리처럼 느껴지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착각이 일어나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인생에 살면서 고난과 위기를 너무 많이 당하면서 살기 때문에 누구나 크고 작게 다 그러기 때문에 그 어떤 위기가 생기면 마음이 조급해져요. 그래서 한 곳에만 몰두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는 정말 잘 무심하게 되는 그리고 그것을 무시하게 되는 그런 나도 모르게 저지르는 그런 어떤 하나님에 대한 그런 불명예스러운 일들을 우리가 행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전쟁 위기 상황 맞다. 두렵지? 떨리지? 근데 용기를 내야 돼. 내가 모세를 통해서 준 말씀에 너희들이 다시 한번 집중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묵상하고 하는 그런 일이 필요해. 거기에는 용기가 필요한 거야. 용기가 만약에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닥치는 대로 가서 싸우는 급박하게 싸우는 그런 현실밖에는 일어나지 않겠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진정한 영적인 용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대신 싸워준다.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그 주제가 여호수아서에서 굉장히 큰 것입니다. 여호와의 전쟁이 되려면 말씀에 의지하고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꼭 가져야 될 것은 진정한 용기입니다. 그러면서 제사장 나라의 본분을 지키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제사장 나라의 본분을 지키는 것은 이미 레위기에서부터 쭉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가 내 율례를 잘 듣고 순종하고 나의 뜻을 따르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그 중에 전쟁에 관해서는 적군 100명이 너희 5명에게 쫓겨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언제요? 나의 율례를 잘 듣고 순종할 때. 그때 그런 승리가 임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이 그들이 제사장 나라로 세워졌기 때문에 가졌던 특권이고 그리고 그것은 제사장 나라의 원칙이고 법도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위기가 닥치거나 좀 이렇게 좀 속상한 일 닥치거나 그러면 너무 그것에만 쏠려서 조급하게 생각하거나 그러시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10분이라도 좋고 20분이라도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거기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하는 그런 우리의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으로 이제 무장이 되어야 되는 부분을 이제 강조를 하시는데 또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말라 균형을 잘 잡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것은 뭐 그냥 문자 그대로 내가 너무 왼쪽으로 가면 안 되고 오른쪽으로 가면 안 되고 나는 그냥 똑바로만 가야 돼 경주마처럼 이런 말씀이 아니죠. 다 아시겠죠? 너무 그렇다고 영적으로만 또 치우쳐가지고 말씀 하면서 이것만 하면은 뭔가 다 자동적으로 일이 이루어질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렇다고 해서 또 말씀 무시하고 또 전쟁 하면서 이것만 싸우겠다고 또 그렇게 덤벼들지 말아라. 균형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른쪽으로도 말고 왼쪽으로도 말고 그 둘을 다 잡고 가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우리의 삶의 현실과 우리의 삶의 말씀을 둘 다 잡고 가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말씀을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너무 짙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은 계속 말씀 하는 건데 사실 성도님들 현실에서는 현실과 말씀을 같이 잡으셔야죠. 그죠? 그게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제 보면 좀 재밌는 그 하나의 그 좀 이율배반적인 그런 결론이 하나가 이렇게 딱 나오게 돼요. 그것은 뭐냐면 도대체 하나님은 이 땅을 주시겠다고 해놓고서 그리고 한쪽으로는 발바닥이 닿는 모든 곳에서 싸워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럼 도대체 주시는 건가 아니면 우리가 갖다가 빼앗아야 되는 건가 하는 그 두 가지 질문이 이제 우리에게 떠오르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싸울 때 그 땅이 너희의 것이 된다. 이것은 내가 이미 정해놓은 그런 나의 백성이 갈 길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이 땅을 유업으로 주시고 유산으로 주신다라고 할 때 기업으로 주신다 그러죠. 이 땅을 그렇게 주신다고 할 때 이 땅은 인간의 반응이 필요하다. 협력이 필요하다. 나를 믿는 믿음 가운데 이렇게 애쓰고 헌신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주시겠다라는 건 뭡니까? 뭐 어떻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의 삶에 같은 맥락에서 적용해 보면 아 무슨 뜻인지 아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대속주로 이제 어느 날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이제 주인으로 또 구속주로 이제 인정하고 그리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때 자녀의 신분으로 변화되는 구원을 받아요. 이 자녀로서의 신분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유업을 받는 자리로 가느냐 유업을 받을 수 없는 자리에 머무르느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구원의 측면에서는 우리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죠. 예수님을 보고 인정하고 따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짜로 주시는 것이에요. 그죠? 우리의 행위가 공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믿고 이제 현실적인 삶을 살아갈 때 그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유업의 축복이 자동적으로 그냥 저절로 따라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냥 의식하지도 않고 그리고 부지불식간에 있을 때 보니까 유업이 생겼네 이런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나의 삶의 분명한 태도의 변화 그리고 그 태도가 나를 이끌어주는 어떤 일련의 행동들 하나님께 합당한 그 행동들 그것들이 이렇게 쭉 연결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예비하신 그 유업을 아 이제 네 거야 하고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조급한 마음과 그리고 절박한 마음에만 치우쳐서 살고 있다가 하나님 말씀 보라니까 하나님 말씀 보고 들으려고 애를 쓰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내 하나님 나라의 평강의 힘이 나를 서서히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평강의 힘이 조금만 이렇게 차오르니까 아 이렇게 조급하게 봐야 될 것만은 아니네 하고 그리고 인정하게 돼요. 아 하나님이 평화의 힘을 주셨구나. 위로를 해주시는구나. 아 나를 굳세게 해주시는구나. 내가 이것을 선물로 받는구나 하는 것은 내가 가만히 있을 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릴 때 그때 얻는 것이라는 거죠. 이것을 그냥 성경에서는 상급이라고도 얘기하고 보상이라고도 이야기하고 그리고 기업, 유업 또는 목 이런 단어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냥 받는 것이 있고 우리가 애써서 취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을 선명하게 좀 잘 정리하시고 신앙생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 2세대의 삶을 보면 바로 이것을 잘 잡았던 사람들인 거예요. 이것을. 주시는 것은 땅이고 취해야 될 것 또 땅이다. 이것을 양면을 다 잘 잡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보면은 이 광야 2세대,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가나안 1세대가 됩니다. 동일한 세대죠. 이 2세대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순종과 성숙의 본으로 자기들의 삶을 잘 가꾸고 지킨 사람들이 없습니다. 물론 또 찾아보면 있겠지만 정말 이 성경에 나타난 대로 보면 정말 길게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걸 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가르쳐준 그리고 그것을 딱 증명해낸 세대가 이 광야 2세대였습니다. 광야 1세대와는 좀 많이 달랐어요. 오늘은 서론 시간이니까 이 광야 2세대가 살았던 그리고 잘 그 자기들에게 주어졌던 소명을 감당했던 것을 어떻게 성경은 평가하는가에 관한 말씀을 두 구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6절 7절 보시면은 여호수아기서 다음에 나오는 책이 사사기죠. 그때 이제 사사시대로 들어가요. 이제 가나안 땅을 다 이제 잘 쟁취한 다음에 사사시대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사사기의 저자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여호수아가 모인 백성을 흩어보낸 뒤에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가 유산으로 받은 땅으로 가서 그 땅을 차지하였다. 잘 싸워서 쟁취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 그 다음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백성은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을 잘 섬겼다. 그들은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도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큰 일을 모두 눈으로 직접 본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을 잘 섬겼다. 그러니까 이 광야 2세대가 존재하는 그 시대에는 주님을 잘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마디 칭찬으로 전 세대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서는 역사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본이 있습니다. 광야 2세대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끝에 이제 23장에 가서 보면은 여호수아서 23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당신들은 지금까지 해온 대로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 가까이 하십시오. 저는 정말 감동스러웠던 한 문구가 어디냐면 지금까지 해온 대로입니다. 누군가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잘 살아오셨어요. 지금까지 해오신 대로 그대로만 하시면 돼요. 라고 말씀을 듣는다면 그게 그냥 덤덤할까요? 당연하지. 이런 생각 드시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누군가 나에게 이렇게 크레딧을 주는구나. 아 정말 감사하다. 내가 이렇게 잘못한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리고 아,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들을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해온 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말해주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축복의 말씀입니까? 꼭 저기 이런 말씀을 늘상 듣고 살아오셨다라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저를 이상하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저한테 한번 좀 그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얼마나 감동하나. 지금까지 해온 대로 그렇게 하십시오 하면 전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이들이 이런 마지막 평가를 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좀 새롭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뜻을 따르고 보여준 일들을 앞으로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살필 텐데 거의 과오 없이 매 사건을 이렇게 넘어갑니다. 성숙한 모습으로. 그냥 읽어오셨을 때는 모르셨겠지만 제가 이제 앞으로 조금씩 짚어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서로가 공유하는 그런 감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주님의 뜻을 따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볼 때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 여호수아의 말씀은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조금 좀 급한 마음이 드신다면 오늘 가셔서 한번 쭉 다 읽어보세요. 도대체 손민석 목사는 뭐가 그렇게 잘했다라는 것으로 여기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가? 한번 그렇게 한번 좀 찾아보십시오. 우리 시대에는 광야 2세대처럼 전쟁을 통해서 땅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럼 뭐 너무나 명확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싸워야 할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 전쟁을 잘 치르면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되는 생명의 젖과 꿀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싸워야 되는 거룩한 싸움이란 정체가 무엇인가? 이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아실 수 있어요. 이것은 누구와 싸우는 싸움이 아니에요. 자신과 싸우는 싸움입니다.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나 자신을 상대로 하지 않는 영적 싸움은 없습니다. 나 자신이 이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젖과 꿀을 어떻게 쟁취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나와의 싸움 속에서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꺾는 영적 전쟁은 없어요. 일단 거기에는 내가 나의 대적으로 일단 거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내가 나의 대적입니다. 나의 대적이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나의 여태까지 살았던 옛사람의 흔적들, 옛사람의 성품들, 옛사람의 방식들 이런 것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아직도 나를 얼마나 강하게 붙들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적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우리에게 어떠한 눈에 보이는 축복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는 변화가 없습니다. 성숙이 일어나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영적 유업은 쟁취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를 보인 사람들이 뭐 신약 성경에도 많이 나오고 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미 교회에 이렇게 들어왔으면 지금 이런 영적 전쟁을 우리가 잘 싸우자고 절대로 늦은 때는 없으니까요.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그 싸움을 신실하게 싸워나가면 된다. 이것이 우리에게 뭐 정말 삶을 너무 고달프게 하고 막 우리 삶을 괴롭히는 그런 영적 전쟁이 아니라 우리가 고요한 가운데 주님과 대면하는 가운데 그리고 나의 삶을 잘 돌아보고 성찰하는 가운데 그때 나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잔잔한 싸움이에요. 이 싸움을 무시할 때 우리는 불쑥불쑥 옛자아가 뛰쳐나오는 것이죠. 그 옛자아에 또 삼켜져 버리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늘상 강조하고 권면드리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루에 얼만큼의 시간이든지 주님과 고요한 시간을 가지시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것 없으면 영적인 싸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영적 싸움 없으면 영적인 축복, 영적인 유업, 영적인 젖과 꿀 어떻게 얻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 길을 따르라고 하시는데 그 길을 마다하고 나는 아니에요, 나는 이걸로 잘 살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크다면 그럼 그것은 누가 말릴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못 말리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말리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영적 싸움의 실체를 나를 포함해서 생각하시는 그 훈련은 하나님 말씀 볼 때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비추어진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거기서 드러나니까요. 나도 나를 알 수가 없는 가운데 많이 지나가게 되는데 그 나의 진짜 진면목의 나를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 말씀의 거울의 역할을 잘 이용하시고 활용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피상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또 안 하면 찜찜하니까 하는 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잠깐이라도 모세와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주님과 내가 함께하고 있다. 그 영광스러운 순간들을 많이 누리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시간을 통해서 나의 마음의 귀를 살짝 주님을 향해서 열어드리는 그런 우리의 삶에 영적인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광야 2세대처럼 믿음과 순종의 아름다운 세대로 세워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대하면서 참으로 귀한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또 우리는 그것을 유업으로 얻으려면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하고 또 그 싸움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아름답고 강력한 무기가 있음을 정말 저희들이 깨닫고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께 이 전쟁을 의탁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모두가 정말 성숙과 순종의 아름다운 본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본이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 사회에서는 우리 후배들에게 그런 본이 되기를 원하고 또 이 역사 속에서 그러한 세대로 우리가 이 주어진 삶을 잘 마무리했다라는 그런 평가로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그러한 영광스러운 축복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가꾸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이것을 주님께서 능히 대신 여호와의 전쟁으로 싸워주셔서 그 쟁취의 결과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